경 200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킵니냐? 자기를 가리킵니냐? 타인을 가리킵니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우리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 진도 6.5의 지진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바로 7.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또 에콰도르에 7.8의 강력한 지진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산이 반파가 되고 도로가 무너져버리고 죽고 다치고 먹을 것이 없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가스 공급이 끊겨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던 300여 명의 그 학생들을 바라보던 부모님들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국민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무력감이죠. 인간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 앞에서는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사상도, 과학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는 인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들에게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천재 주변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면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혹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보호를 해주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클로스는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형체적으로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존재적으로는 다른 그 어떤 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들에게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때로는 교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주셨던 이 역할을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즉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었던 똑같은 교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혼자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본문의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빌립은 지금 혼자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읽어보셨으면은 읽으면서 빌립이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마치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역할을 빌립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사자로 보내어주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에 여러분 무엇처럼 보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빌립아 내려가자.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까지 그 광야길이다. 그곳까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아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자 함께 가자 그러시는 것이죠. 39절 말씀에 주의 영이 성령을 말합니다.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이제 이 동네에서 일이 다 끝났으니까 다른 동네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빌립아 여기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도시로 옮겨가자.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도를 해가시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말동무도 되어주시면서 능력도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특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이 참으로 서로 남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도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듣지만 그 말을 진짜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듣고 있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어려운 말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읽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그렇죠.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사실 어려운 말씀 없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가자 하고 하라 하고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고 가자 그럼 가는 것이고 딱 그 내용들이죠. 이사야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도 집중해서 들어야 그 말이 이해가 되고 들리죠. 그런데 존재 방식이 우리와 다른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엉뚱한 말들만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죠.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의미 있는 한자가 있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들을 청자인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들을 청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물론 우리 민족은 아니겠죠. 한자를 만들 때에 어쩌면 저렇게 잘 만들었는가. 잘 보시면 눈목이 있고요. 그 밑에 임금왕자가 있죠. 그 옆에 변에 보면 열십자가 있고 그 누워서 칸 쳐져 있는 그것은요. 눈목자입니다. 눈목을 옆으로 이어놓은 것이죠. 그 밑에 한일자가 있고 그리고 마음심자가 있죠. 저게 바로 들을 청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그게 듣는 거다라고 선조들이 가르쳐 준 것이죠. 저게 어떤 의미입니까? 임금님이 말씀을 할 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 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두 개, 세 개 마음 가지고 들으면 요즘 아이들 하는 게 있죠. 귀에다 뭐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발은 또 까딱까딱 하면서 손에는 볼펜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안 들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안 들리는 것과 같이 그건 듣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이 이렇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죠. 엉뚱한 것을 자꾸 듣고 있으니까 엉뚱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죠. 구약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러는데요. 왜 암흑기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은 그 이유는요. 말씀을 해도 순종을 안 하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나가실 때 반드시 내 종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하겠다라고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사무엘이 그 꼬마 사무엘 아닙니까? 이제 앞뒤 분간 잘 하지 못하는 어린 사무엘을 기다리셨다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엘리의 가문을 멸하겠다. 그냥 멸하셔도 되지만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눈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요, 그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눈물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린 사무엘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으면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엎드려야 되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순종할 생각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암흑기가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르다는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한다고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불평을 하죠.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불러주십시오. 나만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저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물론 음식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먹여야 되니까요.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눈을 초롱초롱하게 떠서 예수님의 눈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음식 장만하는 거 참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더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음식 준비하라 그러면요 안 한다고 그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식당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는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십시오. 그 말씀 앞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듣는 자가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작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빌립아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아 광야로 가라 그럽니다. 광야로 내려갔더니 빌립아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로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아소도 지역으로 가고 가이사라로 이끌고 가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편 문을 열어주시고 또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 편 문을 열어주시고 또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 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은 작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을 하십시오. 거기에 순종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큰 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내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은 순종 못합니다. 그거 조그만 것부터 차근차근 순종을 하다가 보니까 끝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난 주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알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지금 그만두고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을 한 4시간, 5시간 보고 앉아있어 보십시오.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집사님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기도 좀 끄고 너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니? 이거는요, 사탄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음성이죠. 그 조그만 하나님의 음성에 다 순종해서 TV를 딱 끄시고 그리고 성경을 딱 펼쳐놓고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 순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문을 열어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내면 세계를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음성, 그 음성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은 곧 바로 능력으로 직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로 갔더니 그곳에서 빌립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빌립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를 못했습니다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희한하게도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능력들이 드러났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더니 내시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을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에 걸맞는 능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조그만 음성에 순종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성령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다 점점 좋아서 가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항상 동경하는 성지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빌립에게 성령께서 사마리아로 가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도시였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면요,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그러니 이 빌립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이죠. 또 그곳에서 성령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죠. 하나님 왜 이곳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왜 광야로 보내십니까? 근데 그곳에 광야로 내려갔더니요. 그곳에 정말로 거리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는 나라로서 흑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만은 그들 중에서 특별히 흑인들은 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이 함의 후손이 흑인들입니다. 함의 후손이 구스인이죠.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과 그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흑인들이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막 팔려다녔죠.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 후손이 이 함의 후손이죠. 바로 그 흑인입니다. 그리고 그 흑인 중에서도 지금 이 빌립이 만난 사람은 내시였습니다. 여러분 넷시가 누굽니까?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 넷시들, 이 고사를 말하죠.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포해 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넷시들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갈 때에 그가 만났던 사람이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저주받은 구스인이고 그리고 율법이 죄악시하는 그러한 고자였습니다. 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면은 좀 좋은 사람 만나게 좀 어떻습니까? 송중기 같은 사람, 송혜교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면은 그럼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도 재미가 있고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가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을 만나고 힘든 사람을 만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고 도무지 정이 가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손길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 있죠. 자꾸만 환경적으로 열악해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도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데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멋진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근데 빌립의 반응을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수레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빌립이 막 달려갑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환경은 좀 안 좋아져도 영혼을 구원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나는 기쁘게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면 나는 기쁘게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죠. 왜 오늘 기독교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환경은 반드시 좋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 속에 빠져 있습니까? 환경이 자꾸만 좋아져야만 그게 복입니까? 그래서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복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환경은 점점 열악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환경은 열악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열악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이 나 때문에 잃어버린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힘을 잃고 있던 그 영혼이 힘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환경이 좀 안 좋아져도 괜찮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적어도 이 수준의 신앙인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순종할 때에 환경이 조금 나빠져 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 정말로 힘들었죠. 그들은 명문 가문이었고 의사도 있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에 그들이 발을 디뎠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낳는 즉시 죽었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묻을 곳이 없어서 서양 사람들에게 묻을 땅을 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정말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나중에 양화진에 외국인들만 묻을 수 있는 땅을 따로 이렇게 조금 마련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묻혔지만 그 잘 살 수 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고통을 많이 받았죠. 빌립이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잃는 것을 깨닫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선지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에 빌립이 앉아서 넷시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넷시가 소리를 쳤습니다. 보라! 여기 물이 있다. 감탄사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자마자 하나님께서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세례를 받으니 그리낌이 뭐가 있겠느냐, 세례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세례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세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에게 구원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물을 보여주시면서, 광야에는 원래 물이 없습니다만 이곳에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보통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랄만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좀 주십시오 하는 말을 듣고 놀랐죠.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들어와서 성경을 나눠준 겁니다. 그 성경을 읽고 이들이 도와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보니까 세례를 받는 것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이 그들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중국 땅에서 세례를 베풀어줍니다. 35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물어보죠. 지금 조선은 아직 기독교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받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음에 번성하게 되었냐 하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갈라디아서 3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은 그것은 의사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법관의 옷을 입으면 법을 공정하게 잘 집행을 해야 될 책무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받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과연 지금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혈기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가버리셨죠. 내시는 다시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기쁘게 내시가 그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광야길 얼마나 쓸쓸하고 힘이 듭니까마는, 그런데 이 내시가 기뻐하면서 길을 걸어갔다,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갔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 곁에, 이 술의 옆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말동무가 되어줄게. 너는 나의 일을 좀 감당해다오. 우리는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비록 홀로 있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